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타미 호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게 이제 찬송가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면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부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같이 우리 찬송가로 예배드리는 그런 집회인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도 참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누구나 혐오하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말고는 자신에게도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악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악이 바로 교만이며 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교만이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발견하는 가장 핵심적인 악이며 가장 궁극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악마가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기에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말하며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만은 그 자체가 적대감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죄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여 죽인 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누군가와 늘 경쟁적이며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며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성경에도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비유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두 극단의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의 대명사인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당시의 죄인이라고 부르는 부류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기도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 속에 이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는 그런 경쟁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당대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할 만하지. 바리새인이 의롭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가 의롭다, 그의 삶이 의로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들과 비교하여 나은 사람,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교만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들인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늘 경쟁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 나타나도 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안함을, 그리고 불안정함을,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그런 자들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크다고 여김을 받는 모습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본문만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15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딱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봐라, 자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을 봐라 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봐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다 틀린 것도 아니고 그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15장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좀 더 특별히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사건이 시기적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는 내용의 흐름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는 15장부터 16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15장 1절부터 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20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연장해서 보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5장 1절의 내용과 더불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베껴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역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혈통적으로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였고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신분적으로도 하나님과 먼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도 하나님과 먼 사람이죠. 그녀는 살던 지역도 하나님과 멉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상으로만 먼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종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녀는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부유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여인.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은 딸조차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규칙을 어긴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율법적이지 않고 전통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일 자격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규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적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율법의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만든 유전 사이에서 유전을 더 따르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부정한 사람, 진짜 더러운 사람, 진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 더러움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문제라든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이 이미 부정하기에 우리의 삶에 표출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밖에는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그들이 늘 하나님과 가깝고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결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더러운 자들이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다윗과 무엇도 상관이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여인은 유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분에게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에 속한 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외치며 내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안에는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며 외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외치며 따라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 같으면 누군가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뿐인데 전혀 그 여인의 얘기는 들은 채 만치 않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여자 계속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 안 들리십니까? 좀 제발 이제 그 여자 좀 돌려보내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얘기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한마디로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밖에 대상이니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의 1차적인 목표는 유대인이니까 그녀는 나의 사역에 뒷전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 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쫓아오면서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이렇게 불쌍한 여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속 걸어가요. 그래도 내 자존심을 누르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많이 꼽고 들어와서 못 쫓아가겠네. 이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원래 주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나는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자도 아니고 주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떤 한 가정 안에 있는 애완동물처럼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한번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 주인이 자녀들에게 먹이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딸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아마 자녀들의 아픔을 가져보신 분들이라면 자녀들이 정말 아파가지고 누웠던 경험들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자녀들이 예방주사 하나만 맞아서 울어도 부모 마음은 좀 찡하지 않습니까? 아휴 저 꼭 맞춰야 되나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죠. 자녀들이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만 까져도 어떻죠? 애들이 열이 나가지고 하루 이틀만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귀신에 이끌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흉악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욱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수님 빠를 필요가 없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그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실 뿐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 있는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다른 주석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시더라고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말씀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상관없어 저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이 행하시며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정죄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에 통하여 앞부분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가난 여인을 대조하여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설교를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죠. 요나서 같은 경우는 꼭 어린이 성경, 어린이 그림 성경 뭐 이런 데 보면 꼭 나와요. 아주 짧은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많은 풍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가요. 아예 마음에 작정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겠다. 왜 그렇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니 적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는 좋은 선포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그곳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그것을 되돌리셔서 용서하시면 어떡하지? 불 떨어져야 되는데 불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내가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니느웨로 보내셔요. 어쩔 수 없이 그 동네가 자할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그냥 돌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언제 멸망하나. 빨리 불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선지자가 정말 정렬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돌아가면서 니네들이 이따구로 살다가는 다 죽어 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회하며 자신들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 가축들까지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 너는 네가 만든 것도 아닌 것으로 그게 없어졌다고 너는 나에게 불만을 터놓는데 내가 만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볼 수 있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것은 하나의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죠. 요나는 유대인을 당시의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엎드려요. 누가 더 의로운가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키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면 그들은 회개하거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삶의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며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그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한 그녀를 향해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 가지 방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이 당대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히려 대자들도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오히려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인은 단순히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녀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소원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랑하는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딸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어떤 자였고 내 본질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눈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를 위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자, 그분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스스로 정결하다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